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의 위치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은 그 위치적으로도 마태복음 28장의 우리 중간에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마태복음 16장 또 이전과 또 이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에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역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내용도 대상이 어땠냐면 대상은 군중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항상 쫓아다녔고 또 무리들 앞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같은 그런 회중설교로 사역하셨고 또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셨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16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후에는 사역의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 사역의 내용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대상도 15장까지는 군중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오롯이 갔는데 이제는 그 사역의 대상이 제자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점에 16장이 있는 것이죠.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죠.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분기점이 16장인데 그 사건 앞에서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과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칭찬과 축복 그에 대한 약속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간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위치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라고도 하는 여러분 대충 대략 그려지시죠? 거기에 이제 북쪽으로 40km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40km에 있고 여기는 누가 어떻게 이 도시가 형성되었냐면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황제에게 이제 봉헌한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호칭 칭호인 가이사 있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자기 이름과 황제의 칭호를 합쳐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한 거죠. 이 도시의 특징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았고 또 화려한 대리석 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 도시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황제 숭배인데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또 황제 숭배를 가장 전면에서 나서서 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판이라고 하는 목신이 있거든요. 판이라고 하는 목신을 섬겼던 그리고 거대한 동굴에서 그 화려한 또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던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시의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군중과 회중의 사역들 하시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도 계속 예수님을 잡고 또 죽일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세력들을 피해서 자신은 쫓겨나서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오게 되신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또 활용하신 거죠. 그렇게 도망치듯이 밀려서 오셨지만 이제는 그 사역의 전환점으로서 군중과 회중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 지금까지 자기를 나를 따라주었던 제자들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제자도의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의 전환점으로 또 삼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다르자마자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보면은 제자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만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이단자다, 선동가다, 사생자다 이런 말이 즐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쏙 빼놓고 지금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의 말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네 사람을 먼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간 죽은 인물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했지만 메시아 자체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 엄청난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그들이 고백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과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 중요한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뭐하러 가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판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 또 구약에는 바알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항상 우상이 즐비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는데, 또 화려한 그 도시 가운데 그 중심에서 사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행색이 남루했겠죠. 계속 밖을 다니니까. 그리고 갈릴리의 그냥 초라한 목수인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아멘. 고백하지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약속하게 되시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에서도 정말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이 놀라운 고백, 이걸 조금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주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주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은 뭐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께서는 뭐입니다 라고 서두에 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흔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지금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우상이 즐비했지만 이 우상들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도 죽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단순히 앞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또 남들이 말했던 것들을 동의하면서 퍼나르는 것처럼 단순하게 선지자나 또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그런 대단한 가르침을 가진 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적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놀라운 고백,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앞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동의하고 쉽게 하지만 당시 이때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처음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뭐냐면 뭐 그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아들 시모나, 이것을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네가 복되다 라고 먼저 말하죠. 여러분 사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개인을 향하여서 복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에게 대해서 네가 복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얼마나 깊은 은총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일상으로 동의가 되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이 고백이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이 기점의 이 놀라운 시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긴 칭찬하시는데 잘 보시면 약간 칭찬이 이상해요. 칭찬하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야 시모나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네가 지금 처음이다. 역사상 처음이다. 너 엄청난 너 이거 나 잘 따라다니더니 너 이게 허투루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약간 좀 이상해요. 뭐라고 칭찬하죠? 야 이것을 이게 칭찬인 듯 아닌 듯 칭찬 같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이렇게 놀라운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제 단어상으로 보면 이 혈육이 그냥 뭐 육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혈육은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치, 도덕적인 감각, 또 신앙의 뭐 영적인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런 것들을 네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 혈육이라는 의미고요. 그럼 네가 고백한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칭찬 아닌 듯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 헌신, 대단한 고백과 칭송과 찬양 참 귀하죠. 사실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했던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했기에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고백이 나의 아이디어와 경험과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의 신앙적인 열심히 내가 헌신해서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됨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놀랍게 하시는데 베드로를 칭찬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면서 우리가 눈물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바쁘고 치열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잊은 채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도 그렇게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셨고 우리가 천국 여정 나그네의 길로 이 땅을 산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여정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흔한 말이 있죠.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총이 우리가 권리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고 핑계만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치 권리인 양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싹트고 있지는 않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와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읽으신 18절의 내용처럼 너는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라 칭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게바라, 아람어로는 게바라 칭하고 지금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거죠. 이 뭐 게바나 베드로나 둘 다 뜻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락이고 스톤이죠. 반석이란 뜻인데 그렇게 반석으로 여겨주신 거죠. 사실 베드로는 반석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를 반석이라 칭하시는데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너를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인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날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참 부모가 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이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타이밍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은 지금 교회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그 두 번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번 중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언급, 에클레시아에 대한 언급이 바로 지금 여러분 대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을 하시죠. 바로 음부는 스월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스올, 사망인데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를 우리가 흔히 뭐 힘, 뭐 권, 뭐 능력 뭐 이렇게 알기 쉽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 권세는 성문 혹은 성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성문, 사망의 성문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 성문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성문이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그 사망이 득세하는 권위와 두려움의 대상인 그 죽음의 문, 사망의 성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놀라운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열 수 있는 키죠. 말 그대로.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권징과 치리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또 교회의 통치권, 통치적인 또 지도적인 지도하는 그런 권위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특권의식을 부여하죠. 그들이 특권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천국을 복음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놀라운 이 사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능력이 바로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땅에서 매면, 여기 보면은 멜다, 뭐 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적 용어거든요. 그 땅에서 매면, 땅에서 너희가 막으면 하늘에서도, 그게 그냥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네가 그렇게 멈추면 하늘에서도 멈춰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잘못된 신앙 또 이단 사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순결함과 그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지금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알려주신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때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어지는 바로 뒤에 이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칭찬받는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변하죠. 막 대들어요. 주님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혼나죠. 네가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혼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도로 이끌음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리고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처음 언급하시고,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냉랭한 가슴으로 혹은 내 삶에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핑계대고 그렇게 치여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이유가 되시며 살아갈 소망이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겠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지만 지금 헤롯 왕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 도망왔던 자리였어요.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런 화려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가 욕먹는 것 같고, 또 제자들 앞에 섰던 예수님이 초라한 갈릴리의 목수처럼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베드로, 영안을 열게 하셔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우상으로 즐비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의 만족을 관철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우상의 도시의 중심과도 같은 우리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황제의 도시와 같은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내가 있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밀려나고 또 소외되고 또 난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자리 혹은 우리가 밀려난 자리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죄수들이 도망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왜요? 어차피 죄수들 도망간 거 알면 어차피 자기 죽음 당하니까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막죠. 잠깐만,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고 그 간수가 말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그 놀라운 바울과 실라에게, 달리 보이는 그 사람에게 물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핍박당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세례까지 다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이해 못할 그 상황에서 또 내몰린 그 지경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에 여러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한 번은 몇십 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매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빠랑 친하진 않았습니다. 보통의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친하진 않았지만 먼저 믿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가 완강하시고 고집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중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빠 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같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놀라운 과정을 얻게 되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더 사시다가 다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장례까지도 우리 교회장으로 3.1교회에서 담당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 화장과 장지까지 제가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과정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비극적이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